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조금 더 쌀쌀해진 날씨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은 따뜻한 바람처럼 우리 심령을 붙드십니다. 주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절치 않으시고 성실하게 찾으시니 은혜와 자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마다 흡족한 은혜를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한 착한 의지를 갖게 하옵소서. 날이 조금 쌀쌀해짐을 느낍니다. 아직 코로나의 상황도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독감이 찾아오는 계절이 되니 우리의 처지가 더욱 위험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모든 주의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밖에서 활동하는 일을 하는 분들과 많은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일을 하는 분들과 여러 명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그들이 들고 나는 모든 길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건강히 이 계절을 지나도록 보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활발히 교회 모임도 막 시작하였는데 모두가 건강에 위험이 없게 하시고 사모하는 그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처음에 반가움을 넘어서는 풍성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꼴을 얻고 찬양 가운데 위로를 받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온 공동체의 조직과 문화도 건강해지게 하셔서 새로운 성장의 토대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목자 되시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하세야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남긴 설교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8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주목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험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이 짊어지는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성인이 되면 독립을 꿈꿉니다. 그런데 독립하면 스스로 해결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닌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를 짊어질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훈련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군사적 경제적 시스템을 갖추어 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큰 민족이지만 애굽이라는 국가의 보호가 없어지자 주변의 나라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 닥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선동하는 무리가 생겨났고 또 반복하여서 그런 시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단단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은 보호를 명목으로 자유를 빼앗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유와 능력을 주려는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애굽을 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노예된 근성 때문입니다. 자유를 팔아서 안락함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의심하여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쌓게 하려는 것입니다. 노예된 근성이 자유민의 의식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걷는 동안 만나를 주시고 애굽의 국가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몸소 익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는 것만 해결된다면 나와 내 아이가 노예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벌 주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녕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애굽보다 큰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항상 애굽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애굽에 대한 의존성은 나라가 멸망하는 이 시점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평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거절한 내용은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갈대아인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이 결국 이 예루살렘성을 함락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공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리는 징벌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시건만 그들은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여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을 들어올 때에 모세가 공고했던 그 내용을 나라가 망하는 이 시점까지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지식이 부족하고 외교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교역에 실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이 멸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우리의 삶도 이런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아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위로는 아수르와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왼쪽으로는 블레셋과 바다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바벨론, 아래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게 하신 것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는 겁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인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인구로도 주변 나라와 경쟁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견고히 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내십니다. 이것을 그들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실현하였던 다윗의 시대에 그들은 강성하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멸망하고 나서야 그 다윗의 위대함을 다시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도 묘하게 이스라엘과 닮아 있습니다. 주변 사방이 이 지구상의 최강국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유럽의 한가운데 있다면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인구와 땅의 크기로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경쟁할 만큼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대한민국의 본래적 가치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고, 잘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지정학적인 현실도 이스라엘과 닮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이스라엘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 복음을 꽃피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부흥하였습니다. 한국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활발히 일어나고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는 선교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이른 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망해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속에 속해 있는 가정이 살아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잠을 줄이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민족, 유례 없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민족, 말씀 공부에 진심인 민족, 그 신앙의 견고함과 구군이 일어남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열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을 때 대한민국은 일어서게 되었고 이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우리의 인생의 적용점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붙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 붙을까 저곳에 붙을까 서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논쟁만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실 그는 바벨론인들이 세워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기본적으로는 갑갑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 신하들은 철저히 애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스르지 못하고 시드기야는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마음에 있는 예레미야를 항상 찾고 묻고 기도까지 요청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도 그 예언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신하들의 말과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을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멸망을 맞이하고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을 끌려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결단함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평소에 견고한 기도에 있는 사람, 의뢰가 있는 사람일수록 갑자기 닥친 위기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있으면 내 마음의 정한 바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만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서 오락가락하다가 중요한 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평강이 없다면 내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가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사방이 대적으로 득실되는 것만 같을지라도 당당하게 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궁금증과 불안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십시다. 그저 미래를 알고 싶은 호기심만 있고 오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불안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불안을 동력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참 평안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도 평안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는 나의 기도의 자리에 충성된 사람입니까? 여행을 바라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자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음성 들려주십시오. 혼돈을 정리할 정원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받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붙들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불안을 능히 이기는 깊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발견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깨어 충성된 기도로 주께 나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